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와 탄소중립화 촉진,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공유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통상 부문에서 동맹과 우방들과 함께 견실한 국제적 품질 기준에 맞도록 인증하는 이른바 블루단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파리 방문 중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 등 최근 호주가 프랑스와의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취소하면서 불거진 갈등 관계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핵심적인 미국과 프랑스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관리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안보,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경제회복, 범대서양 관계, 동맹, 우방들과 함께 국제적 도전과 기회들에 대한 대처를 위한 공조 방안 등 폭넓은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파리 방문에는 존 케리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협회 ICIJ가 전세계 정치, 재계 인사들의 조세 회피 정황을 담은 이른바 판도라 페이퍼스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ICIJ는 전세계 38개 사법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4개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수백 명의 지도자와 권력자, 억만장자, 연예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 25년간 저택과 요트 등의 자산에 몰래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정치인 가운데는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등 33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재계 인사로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레놀스 앤 레놀스 전 최고 경영자 로버트 브로크만, 터키 건설업계의 큰 손인 에르만 일카르 등이 언급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언급된 인사 대부분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 14곳을 조세 피난처로 활용해 유령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ICIJ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2013년 이후 공개된 역외 탈세 문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총재가 제100대 총리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오늘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의 지지로 과반을 득표해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주요 20개 보직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기시노부 방위상을 제외한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특히 경제 영역을 안보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신설한 경제안전보장상에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방위 전무관을 기용했고 아소다로 재무상의 후임으로 스즈키 슈니치 전 올림픽 담당상을 내정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당초 8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지만 정권 초기의 국정쇄신을 부각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30일 총선을 치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기시다 내각이 향후 중국과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 안보 연대와 함께 아시아, 유럽, 영국 등 가치를 공유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둔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비드 줄리어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생리학과 교수와 스크립슨 연구소 아덴 파타푸디언 신경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의 노벨위원회는 오늘 이들이 온도와 촉각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를 평가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일상에서는 이 같은 감각을 당연히 여기지만 온도와 압력을 인지할 수 있는 신경 자극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이들이 해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로 인간의 감각과 환경 사이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중요하면서도 간과했던 연결고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오늘 복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전지역 비 내린 후 북쪽부터 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1도, 낮 최고 8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오늘 복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 조건을 달아 향후 남북대화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개시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당국도 이날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남북 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 간 유선 통화와 문서 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통해 한국 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건 55일 만입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지만 미한연합훈련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시작된 지난 8월 10일 오후부터 다시 한국 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아왔습니다. 이종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 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군통신선은 남북 군사당국 간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 필요시 다양한 전통문 교환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 방지 등에 기여해왔다며 남북 군사당국 간 군통신선 복구가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통신연락선 복원을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남북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 과제란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남북 간 대화와 관계 진전을 위한 조건을 거듭 언급한 셈인데 해당 사항들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 적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일방적 주장으로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연락선 복원에도 남북관계가 바로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 측의 조건으로 미뤄 북한이 곧바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신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대화 재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국면으로 진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을 통해 자신들의 대화 의지를 부각시키면서 자위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무력 증강 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파국으로 가지는 않대. 여전히 이제 자기들이 그런 공정성 문제에 내세우고 있고 이래서 이제 밀리진 않겠다. 회담 탁자에는 앉아있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위한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로 한 군사력 강화 활동을 하겠다. 그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진정성은 최근 연이어 행한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의 지속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북한은 도발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의도는 대화보다는 한국으로부터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받고 대북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미한 공조의 균열을 유도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남한과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관여 정책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 핵심은 역시 지난 9월부터 본격화한 이중잣대겠죠. 이중잣대라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라. 국제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일상화되는 거고 그게 규범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중대과제 선결을 언급했지만 한국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지난 7월 말에 이어 이번에 다시 김 위원장이 직접 통신연락선 복원 의지를 밝힌 것은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준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분간은 연합훈련 같은 걸림돌도 없어 남북 간 대화가 이루어질 기본 여건이 갖춰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위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신형무기 시험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이중규진이나 적대 정책이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하면 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 국면으로 복귀해서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거든요. 양동작전, 한쪽으로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쪽은 대화한다 이런 거로 보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대화를 재개하면서 레드라인 범위 내에서는 자신들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다목적 포석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내부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추동하려는 의도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북 협상파가 재집권하도록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성도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남북 통신선 개통은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가는 가교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결국은 남한이 미국과의 어떤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 포석이 아니겠느냐.
한편 북한은 이번에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면서 함정 간 국제 상선 공통망을 활용한 한국 해군 경비함과의 시험 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부 이사국들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 안보의 위협이라고 규탄했지만 공동 성명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케냐의 마틴 기마니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마니 대사는 성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럴 만큼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면서 성명 채택 여부는 협상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hoping to see the language. Nothing has advanced enough to be put under silence.
이날 회의와 관련해 AFP 통신은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을 인용해 프랑스 측이 공동 성명 발표를 원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때가 아니다면서 상황 분석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 대변인실은 이날 미국이 안보리 회의에서 전달한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VOA의 질문에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위반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안보리 회원국이 이런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도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는 이어 이런 위반은 영내 불안정과 불안을 더 크게 한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을 상기하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우리는 유엔을 포함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30일 안보리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사국 간 이견으로 하루 늦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를 열린 회의에 앞서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확산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we are very concerned with the situation there. The DPRK is continues to proliferate.
리비에르 대사는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긴장고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도발을 중단하며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나 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노르웨이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미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이런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율 대사는 다시 한번 북한의 발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Recently, and we have already condemned the recent missile launch.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었던 아일랜드는 유엔 대표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법 위반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런 활동을 끝내고 모든 당사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9월에만 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9월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 화성 8형을 발사했고 30일에는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성명서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남북한 간 통신연락선 복원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면 미국은 모든 범위의 문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구체적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에 대한 북한 측 주장으로 인해 장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이래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적대 의도가 없으며 협상을 통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첫 반응이었습니다. 핵심은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미 행정부가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더 교활해졌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보도 내용입니다.
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이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일관된 메시지이지만 북한의 적대 정책 철회 주장은 사실상 미북 협상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1993년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 등으로 촉발된 1차 북핵 위기에서부터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선 미국의 적대시 정책 추종이 남북 갈등의 원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따라서 핵을 포기하기 위해선 미국이 먼저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북한의 논리입니다. 2차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가동된 6자 회담에서도 북한의 입장은 같았습니다. 자신들은 비핵화 원칙을 견제하고 있지만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취하고 있어 자위적인 정당 방위 수단으로 핵 억제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북 불가침 조약 체결과 외교관계 수립, 경제 봉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7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직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핵과 탄도 로켓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2018년 6월 새로운 미북 관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 미북 싱가포르 공동선언 채택 이후부터는 적대 정책이라는 말을 자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다시 미국을 향해 적대 정책 철회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미국을 향해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조치를 제거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2019년 10월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입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무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적대정책 철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이 언급한 생존권과 발전권은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첫 공식 메시지로 평가되는 3월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서도 미북 협상 재개 조건으로 미국이 적대정책 완화로 간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선희 제1부상은 미국이 강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추가 제재 검토, 정찰 자산 동원, 침략적인 합동 군사 연습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김성 유엔대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적대정책과 관련해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 연구 중지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내놨습니다.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연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지정책 포기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줄곧 제안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이런 주장을 펼 때마다 미국은 북한의 적대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8월 한국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s the BPRK. 먼저 미국은 북한을 향해 그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북한 측을 향해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북한이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꼽고 있는 미한연합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정례적이며 사실상 순수하게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중요한 것들을 포함해 온갖 종류의 문제들과 관심사들을 기꺼이 다룰 것이며 매우 전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하게 열린 자세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안은 협상장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기회 있을 때마다 미한 방위태세 유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등에 대해서 기존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적대정책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제재 완화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측의 적대시 정책 철회나 이중잣대 철회의 요구를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나 미국은 누누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그 이 하나의 그 인센티브로 이런 것도 협의를 해보자 하는 거죠.
정의용 장관은 3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둔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 장관의 이런 견해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북한의 반응이 부족한 탓에 협상이 교착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할 시점이 됐다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를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한 VOE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우리는 유엔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종전선언 등 더 구체적인 조건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 적국들의 생물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등 생물무기 개발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 나라들의 생명과학 연구활동에 따른 위협을 세부적으로 평가토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지난달 30일 일부 국가들의 생물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생물무기 정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 법안이 생물무기 금지협약 BWC에 대한 미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생물무기와 이중용도 기술, 생명과학 연구 등과 관련된 비확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생물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와 세부 조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생물무기 개발 지적을 받는 일부 나라들을 관련 위협 평가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군비 통제와 군축 정책에서 생물무기에 관한 위협 관리에도 중점을 두도록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생물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어 이중용도에 우려가 있는 일부 나라들의 생명과학 연구활동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군비통제군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 보고서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의 이중용도 우려가 있는 생명과학 연구와 관련해 미 국가안보와 확산 위험에 대한 세부평가를 기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들 나라의 국가 단위 정책과 연구 계획 등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병원성과 전염성, 전달성 등을 높이는 모든 국가적 노력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활동이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 어긋나거나 국가 안보 우려를 야기하는지도 보고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법안은 생명과학 연구를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우려 국가들과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팀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미국이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생물무기 금지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나라는 세계보건 관련 특별 유엔기구에 이사국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은 생물학적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경종을 울렸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우려 국가와의 생물학적 연구에 대해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1987년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생물무기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생물 물질을 무기화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충분한 양의 생물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북한에 대한 외교 방안으로 미군 유해 송환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10명 중 6명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통해 북한과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미군 유해 송환을 통한 북한과의 관여를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북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와 공동 실시해 이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미군 유해 송환을 꼽았고 62%는 미국 내 한인과 북한 가족들의 만남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2%는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관여를, 50%는 북한의 젊은 학자와 종교를 통한 인적 교류를 꼽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친우봉사회와 입소스 측이 5가지 대북 관여 방안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는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18살 이상 미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제재 완화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그렇다고, 2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 등 불법 행위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나라들이 제재로 인해 인도적 지원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가 그렇다고, 30%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국제사회의 제재가 대상국 국민의 생계와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가 찬성했고 28%는 반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가 제재 대상국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더라도 제재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2%, 반대한 응답자는 46%로 조사됐습니다. 23%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대북 지원단체의 활동을 허용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6%가 동의했으며 24%는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이끈 미국 친우봉사회 제니퍼 디퍼트 북한 프로그램 담당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가 미북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와 같은 대북단체들은 사람을 살리는 지원을 제공하고 미북 간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채널이라는 겁니다. 디퍼트 담당관은 미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복잡한 내부 규정을 완화하는 데 보다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에 합의하면 북한의 핵포기 압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가 비확산 문제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지난달 29일 미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에 스티븐 파이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과 함께 올린 기고문에서 미러 핵 감축 합의는 비확산을 주창하는 미국에 대한 신뢰와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러간 새로운 핵 감축 합의로 북한이 하룻밤 사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제재하도록 제3국에 촉구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베라원은 미국과 전 세계 핵무기를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건 억지력을 강화하고 확산 위험을 줄이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전쟁 위협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외교 국방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서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전 세계 핵무기는 그만큼 미국인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베라원은 미러 핵 감축 합의가 북핵 문제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핵무기 개발 동결 혹은 제한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합의는 미 국방부가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B-21 폭격기 등 핵과 재래식 정력에 대한 광범위한 현대화 요구 사업을 지원하는 데도 추가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원은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각국의 배치 핵무기를 1,000개로 제한하는 협상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런 내용의 합의는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양측은 협상이 시작되면 초기 신뢰 구축 조치로 핵탄두 1,400개를 넘게 배치하지 않기로 비공식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라원은 결과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예비 핵탄두와 비전략적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탄두를 포괄하는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협상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모든 핵탄두를 2,500개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의 이런 대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 세계 적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방어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들 합리적인 감축을 모색하기 위해 군비 통제 논의를 다시 활성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치은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24일 두 번이나 입장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가 7시간 뒤에는 종전선언이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왜 입장을 바꿨으며 그 노림수는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있기 사흘 전인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그러자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오전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지만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7시간 뒤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로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별도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내고 남북 간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의미에서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힌 겁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다음 날인 25일 오후 9시께 또다시 담화를 내어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순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하루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한의 반응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반나절 사이에 부정적에서 조건부 긍정으로 바뀐 겁니다. 담화의 대응 순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담화는 외무성 부상이 낸 반면 두 번째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냈습니다. 북한이 담화의 내용과 톤을 바꾼 배경에 대해 한국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가정보원 박지원 원장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지난 27일 한국 JT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한라인은 살아있다며 박지원 원장이 7시간 동안 김여정에게 전화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으며 이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정원장의 전화 한 통화로 북한이 담화를 바꿨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한국의 언론 반응 등을 보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담화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태성 부상 담화 가지고는 제대로 의사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라고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바뀐 데에는 중국의 압력이라든가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여정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로 그날 노동신문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보내는 이제 답전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런 이제 답전이 이제 북에게 전달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중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모종의 제안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한반도 긴장 완화가 바람직합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담화의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위해 외무성 인사를 중심으로 핵상무조를 구성해 대처했습니다. 이 조직에는 강석주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을 중심으로 김계관, 리용호, 최선희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핵 문제와 대미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북한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을 올해 34살로 외교안보 경험이 없는 김여정 부부장이 이끌었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She's not qualified. She is a mouthpiece. She is not a strategist. She is not somebody who.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길에 기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북한이 입장을 바꿨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화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도움을 바라고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시 박사는 북한이 식량과 코로나 백신 지원을 바라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are desperate for some kind of aid. They think they may be able to get from South Korea. This would include food aid, possibly medicines.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이 80만에서 100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카드도 제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서 북남 순회 상봉 등 여러 문제들도 빠른 시일 내에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준비를 잘한다면 11월 또는 12월 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 무엇을 한다는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망은 다소 밝아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0월 남북관계가 통신선 연결, 남북대화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이어지고 11월 들어서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탐색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북 관계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한 게 없다며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이 아직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 North Korea has no current intention to engage.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이 절반의 성공에 그칠지 또는 미북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가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박해 상황을 알리는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설립을 호소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옆 잔디밭에서 한인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워싱턴 DC 통일 광장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모이는 기도회는 한인교계와 미 주류사회에 북한 정권의 인권과 종교 박해 상황을 알리는 전시물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날 야외 집회에는 한국에서 온 지현아 작가가 설교자로 초대돼 한인교인들에게 탈북 동기와 북한에서 당한 고문, 강제 낙태 등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지현아 작가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탈북해 세 차례 북송됐습니다. 중국에 강제로 팔려가 임신됐고 북송 후 마취 없이 강제 낙태를 당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 작가는 북송 후 보위부에 끌려가 낙태 수술을 받았던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 모임에 세 번째 참가한다는 한국계 미국인 규이 목사는 지연아 작가의 증언에 대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It was at a time when she believed in God, but at that moment, you know, God, how could you not do anything? We would have asked the same question in that kind of moment. But she shared how God spoke to her that, you know, the pain that you're feeling now, this is what I felt.
우리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질문하는데 강제 낙태를 당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이것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 때 느꼈던 고통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지작가의 말은 감동이 컸다며 큰 위로와 믿음을 갖게 했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지현아 작가는 29일 저녁 미 동부 버지니아 인근 한인교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에스더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이어나갔습니다. 기독교 성전인 성경의 구약서 중 에스더 7장으로 노래를 지었다는 지현아 작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더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어요.
성경 속 인물인 에스더 왕후는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의 여인으로 변모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지작가는 그러면서 북한 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땅 가운데서도 계속 태양신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아무리 죽여도 우물처럼 계속 샘솟습니다. 그들은 순한 양같이 그냥 머리를 들이밀며 한 명 오늘 죽이면 내일에 두 명이 생깁니다. 내일에 두 명을 죽이면 내일 모레는 네 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땅에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지작가는 탈북민의 간증을 듣는 일은 유익한 일이며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지작가의 메시지가 끝나자 이날 모인 한인들은 북한의 복음 통일,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 등 여러 주제를 놓고 30여 분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어둠이 오늘은 북한 땅에서 물러가고 저들도 동일하게 우리 지현아 우리 귀한 선교사님
지현아 작가는 VOA의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한인들에게 한반도 복음 통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것 외에도 한국에서 시작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유대인 학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유대인 학살만큼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선상에 놓여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북한 인권보다는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을 더 넣어서 호칭을 더 넣어서 좀 신경성을 좀 알리는데 예, 좀 부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히틀러는 반인륜적인 자로 취급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가해자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그 이름을 담아서 좀 미국도 알리고 또 좀 전 세계에 좀 알리는 데에 집중을 하고자 이번 미국 방문을 하였습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창구로서 관련 증거와 자료를 모아 국제사회에 고발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사진 전시회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전시는 탈북민 신동혁 씨의 저서 14호 수용소의 탈출 또 그 밖에 탈북민들의 증언을 그림으로 재현해 북한의 인권에 대한 참상을 보여주며 탈북민 사회와 한국 사회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홍보 영상에 참여한 한국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북한 인권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인권 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 박물관에 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 진행되던 사업도 지금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이며
지작가는 역사적인 기록과 유물을 보관해 후손을 교육하고 대중에 소개하는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일반 박물관과 다른 예외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있을 텐데 저희는 사실 없습니다. 뭐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다. 어떻게 박물관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없는 것이 포인트다. 우리는 예,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박물관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이것은 참혹한지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정말 모든 인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폐쇄국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박해 장면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지만 증인인 탈북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제작된 그림에 주목해달라고 말합니다. 기록물로 보관된 그림은 만삭이 된 임산부의 배 위에 판자를 올려놓고 그 위를 뛰는 장면 아래 고통스러워하는 여성, 각종 고문 형태, 정치범 수용소 내부 구조 등이 담긴 60여 점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박해 내용이 담겼습니다. 탈북민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 기록과 자서전이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위성 사진 등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자문위원인 조평세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한 600만여 유대인 학살을 상징하는 홀로코스트를 북한 인권 박물관의 이름으로 내건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꿈꾸는 주변국들의 테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테러 조직들과 북한과 커넥션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드러난 사실은 이스라엘 내부에 그 테러범들이 들어가는 지하 터널을 뚫는 기술을 북한에서 전수해줬다는 것이 최근에 몇 달 전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실 북한의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워싱턴 DC 지역의 몇 개의 단체, 인권 문제 전문가들과 면담을 나눴으며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는 조 박사는 이들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미국에 이 유대인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각 도시마다 있잖아요. 다시는 never again, 다시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다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에게 계속 알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만행들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10여 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인들이 북한 선교, 한반도 복음 통일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에스더 기도운동의 강사로 메시지를 전해온 지현아 작가는 에스더라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제작가는 성경 속 에스더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며 북한 정권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2,500만 민족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이것만은 기억하고 이 말씀만은 기억하고 정말 북한을 가족으로 품고 북한을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북한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와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뉴욕 애견 리용의 달인과 가격표 없는 옷가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립니다. 인공위성이란 말 그대로 어떤 물체를 사람이 인공적으로 지구 궤도를 돌도록 만든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로켓을 통해 지구 밖으로 올려진 인공위성은 일정 기간 지구 궤도를 돌면서 카메라로 지구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 정보를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켓에 실려 올라간 스푸트니크 1호는 지구 궤도 위에 자리를 잡고 최초의 메시지를 지구로 보내온 것입니다. 우주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러시아로 동반자라는 뜻을 가진 스푸트니크는 직경 57cm, 무게 83kg으로 4개의 안테나가 달려 있었으며 내부에는 측정기와 2대의 송신기 등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작고 단순히 전파를 발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성공은 전 세계 국가들의 우주 개발 의지를 앞당겼습니다. 당시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냉전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과 소련은 2,000개에 가까운 우주 비행체를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1669년 10월 4일 초상화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63살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레이덴에서 태어나 네덜란드 황금시대에 활약한 화가입니다. 17세기 가장 훌륭한 화가이자 판화 제작자로 약 300점의 그림, 2천여 점의 대생을 남겼습니다. 특히 빛과 어둠의 대비 효과를 잘 살려 빛의 화가라고도 불립니다. 젊었을 때부터 초상화 화가로 성공을 거두고 20년 넘게 네덜란드의 화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으로는 니콜라스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가 있습니다. 해부학 강의를 하는 장면을 렘브란트가 단체 초상화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 당시 렘브란트의 나이가 25살로 이때부터 예술적으로 큰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단체 초상화 작품인 야경도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시 야경은 대중으로부터 너무 나쁜 평을 받아서 초상화가로서의 명성을 잃었고 같은 해인 1642년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 실망과 곤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경 제작 이후 무너진 렘브란트의 삶은 회복되지 못했고 노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1669년 10월 4일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